EBS 라디오 고전 읽기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금오신화의 저자 김시습이 무려 3살 때 유모가 맷돌을 가는 걸 보고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해요. 비는 오지 않는데 어디서 나는 천둥 소리인가. 누런 구름 조각 사방으로 흩어지네. 이 시 때문에 온 동네뿐만 아니라 궁궐에까지 신동이란 소문이 퍼져서요. 세종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세종은 어린 김시습에게 여러 가지 시를 지어보게 했는데 김시습은 세종의 요구에 맞춰서 시를 척척 지어내어 임금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고 해요. 이런 김시습을 영특하고 귀엽게 여긴 세종은 비단 50피를 하사하면서 훗날 성장하여 학문을 이루면 큰 인재로 쓰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5세의 나이로 임금의 부름을 받은 데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김시습을 이후 김오세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금오신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자인 김시습의 삶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오신화 소설 속 주인공들은요, 되게 아름다운 외모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 인물들로 모두 현실 세상을 등지고 꿈꾸는 듯한 기이한 일을 겪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만난 주인공들 중에서 실제 김시습이 존재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금오신화를 낭독해 주실 우리 고전 읽기를 늘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백기사. 흑기사 아니고 백기사 백운철 씨.
예, 안녕하세요. 140세 백운철입니다.
네. 140세?
부럽네요. 김오세라는데 저는 40이 넘어도 지금 이러고 예, 참.
그래서 140세가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정말 그 너무나 멋진 라이브 공연을 해주신 바리톤 성악가 정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멋진 양복을 입으시고.
예, 오늘 콘서트로 연주를 또 관람하고 봐야 돼서.
네.
의식해서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또 보이는 라디오를 의식하셨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정경 교수님을 초대해 주신 분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EBS의 김태희, EBS 영어 강사 레이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약속하셨나 봐요. 검은 의상으로.
그러게요.
멋지네요.
검은색인데요.
네. 두 분 어디 같이 가세요?
남매 버전.
걸렸나요?
백기사.
네.
네, 질투하지 마시고요. 네.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예, 샵1045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를 치신 후 고전 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송파구가 주최하고 EBS가 주관하는 제1회 K-스토리 팝 컨테스트가 오는 11월 8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접수 기한은 8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 EBS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창작곡의 형식과 장르에는 제한이 없고 가사 내용을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K-POP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장르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 네. 그 김수영 아나운서 성우가 했었던 그런 정가도
네네,
괜찮고
그러게요.
이 성악도 괜찮고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지난 낭독에서 홍생과 하늘나라 선녀의 만남을 그린 취유부 벽정기 네. 읽어봐 주세요.
네, 취유 부벽정기.
그렇죠. 이게 헷갈려요. 네. 취유 부벽정기를 만나보셨는데요. 이 부벽정에서 홍생과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던 선녀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네, 오늘의 선녀는 레이나네요.
네, 오늘의 선녀는 EBS의 김태희 레이나입니다.
떨려.
예, 홍생과 이 레이나 선녀는 이대로 이별을 하게 되는 걸까? 금오신화 여섯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머물 시간이 없어 떠납니다. 옥황상제님의 분부가 엄하심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비님, 부디 건강하소서.
멀리서 여인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다. 홍생은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애타게 여인을 불렀다.
남자! 허락하지 마!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가는 게 어디 있어! 난장!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홍생은 휘청거리며 여인이 지은 시가 적힌 종이를 잡으려 애써봤지만 그러나 이미 종이는 회오리 바람 속으로 말려들어간 뒤였다.
안 돼. 그 종이만은 안 된다고. 남자의 마음이 담긴 시가 적혀있단 말이야. 바람아 멈춰라. 아니야, 그 종이만은 안 된다고. 안 돼.
바람 속으로 말려들어간 종이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았다. 홍생은 여인과 여인이 쓴 시까지 날아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를 남겨서 인연을 세상에 두지 않으려는 거로구나.
달빛과 별빛이 어우러져 홍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파왔다.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이것은, 그런 걸까?
이것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었다. 참인 것 같으면서도 참이 아니고 거짓인 듯하면서도 거짓이 아니었다. 홍생은 여인이 앉았던 자리를 손바닥으로 가만가만 만져보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시를 지어 읊었다.
이것이 꿈이었나 바람만 사납네. 저 바람 그치면 떠난 님 만나려나. 강물 흘러가는 곳 묻지 마라. 님 계신 곳 나도 몰라 강물만 바라보네.
시를 읊는 홍생의 두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어? 이제 다시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볼 수 없단 말이야.
홍생은 치밀어 오르는 그리움에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고 오래오래 여인을 불렀다. 그런 홍생을 보고 여인의 하인이 이렇게 말을 전했다.
저희 아씨께서 옥황상제의 명령이 체험하기 때문에 급히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맑고 고상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매우 섭섭하다고 전하셨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남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시지요.
내가 낭자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꿈 같아서 말이오. 정말로 그 낭자가 옛 기자 조선의 공주가 맞소?
그렇습니다. 문물과 문화가 찬란하게 빛나던 기자 조선의 공주님이셨지요.
기자 조선은 전설로만 내려오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였군요.
물론이죠. 우리 선조이신 기자께서는 여덟 가지 그 많은 법으로 백성을 가르치시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의 운수가 어려워지고 재난이 닥치는 바람에 왕께서 패전하시니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위만 때문이었죠. 위만이 그 시기를 타서 왕자리를 빼앗는 바람에 조선의 왕업이 망가진 것입니다.
아, 위만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덕분에 공주님께서도 몸소 모진 세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천만다행히 옥한상제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선녀가 되어 어느 때보다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러니 부디 공주님께서 인간 세상에 미련을 주게 하지 마소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옵니다.
하인은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홍생은 그 말뜻을 이해했으므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인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당신의 말뜻은 잘 알겠소. 그런데 말이요, 내가 잘 아는 나무꾼이 있는데 그 사람도 선녀와 결혼을 해서 아이 셋을 낳고 잘 살았다지 않소? 그러니 선녀와 인간이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은 마쇼.
그 선녀님은 인간 세상에 인연을 남긴 죄로 통금은 물론이고 외출금지에 두발 단속까지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녀 명단에서 제명을 당할 뻔하셨다고요. 우리 아씨가 그런 일을 당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하늘나라 법도 인간 세상 못지않게 엄격하군요. 알겠습니다. 낭자를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죠. 나 혼자 그리워하리다. 나 혼자만.
그렇게 읊조리는 홍생의 눈빛은 가득 고인 눈물로 흔들리고 있었다. 여왕이 킬리만자로 표범이 됐습니다. 지난 낭독에서 선녀의 정체가 밝혀졌잖아요.
네.
바로 기자 조선의 공주가 선녀로 환생한 것이었는데요.
레이나 선녀.
예, 바로 레이나 선녀였어요.
야, 보이는 라디오인데 겁도 없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 금오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는 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요. 네. 바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서 홍건적의 난도 언급되고 또 네. 대동강이나 동명왕이니 하는 실제 지명이나 인물이 소개가 됐어요.
네.
선녀가 기자조선의 공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자조선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죠, 백 기사님.
네, 저도 듣기에는 저는 뭐 제가 역사를 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기자조선. 네.
조사해 근데, 오셨나요, 박사님?
네. 정치 여러분들도 기자조선이 어느 때지 하고 이제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셨는데요. 기자조선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사이에 전설상으로 내려오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자왕도 전설의 왕인 거죠. 물론 공주님도 네, 레이나 공주님도
네. 전설 속의 여인.
전설 속의 여인이 된 건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른 그 뒤에는 기자조선이 이제는 전설상으로만 내려온 나라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김씨습이 살았던 그 조선시대 때에는 네. 진짜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아니야? 믿을 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씨습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넣은 건데 뭐 처음에 홍생도 구벽정에 올라서 고구려를 그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넣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
근데 이때면은 그 고려가 뒤집어지고 난 다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먼 역사 얘기를 이렇게 갖다가
네.
해도 됐었는지 몰라요. 왕이 안 잡아가나? 이렇게 확 함부로
그때는 안 잡아갔나 보죠.
정세가 바뀌었는데.
자, 이 지금 반디 게시판으로요.
네.
김형목 씨께서 고전 읽기 지킴이 출석합니다. 이번 주도 멋지게 부탁해요 하고 글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장문창 씨께서 반가워요 교수님 지난번 노래 잘 들었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네. 와우 정경님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오늘도 저의 심금을 울려주실 거죠. 기대하면서 청취 올인합니다 하고 현혜자님께서 글 올려주셨거든요. 하트를 3개나 찍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경 교수님께 예, 한 곡 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늘은
네, 제가 그 노래 연습을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시려면 지금 앉아서 노래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 앉아서 제가 처음 했잖아요.
예.
솔직히는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이 서서 하는데 저희가 익숙해져 있고
네.
환경음악이 딱 받쳐줘야지 항상 연습이 됐는데 앉아서도 할 수가 있구나 해서 앉아서 연습을 앞으로 해오겠습니다.
네. 아니 그 오페라 공연하고 그럴 때 뭐 왕이 이렇게 앉아서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씬에서도 되도록이면 이 노래에 가깝게 그래서 솔직히 연출가랑 성악가랑 많이 이런 다툼이 좀 있어요. 가수는 노래하기 편하게
그쵸.
연출가 입장에서는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고 신속히 뭔가 연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노래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게 있겠구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네.
왜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죽잖아요.
네.
그럼 누워서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힘들지 않을까요?
누워서 노래하는 게 저도 몇 번 했는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볼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일주일 동안 매번 월요일마다 나와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자주 들으셔서 식상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앨범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오늘은 뮤직비디오로 감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안 드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네요.
직접 제가 그 연기를 해서 만든 뮤직비디오고요.
네.
자부할 수 있는 건 클래식 뮤직비디오에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고
저희가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와,
곡 제목은 라단짜라고 해서 이탈리아
네.
로시니 작곡가 세빌리아 이발사 작곡가로 유명하죠.
네네.
로시니가 지은 라단짜라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춤이라는 뜻입니다.
아.
예. 근데 그 나라의 타란텔라 무곡에 대한 걸 작곡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한국 무용수 선생님들을 초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나라 것으로 이렇게 또
우리나라 걸로
그렇죠.
궁금해지네요.
예, 네. 빨리 보고 싶은데요.
네.
청해서 듣겠습니다. 이건 뭐 라이브 아니어도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네. 라단짜 춤?
네, 맞습니다.
네.
영어로는 댄스잖아요.
한국말로는 춤.
네.
네. 아니 저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예, 유튜브에 있습니다. 라단자 정경하면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한때 저게 네. 나온 시기가 2010년에 나왔는데요. 네. 한때 강남스타의 싸이미 처음 나왔을 때 보다 검색어 순위 먼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아주
그래요?
잠깐이었지만.
네. 그게 쭉 지속되는 좋았는데.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울 그러게요. 것 같아요. 진짜 네.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시니까 네. 방송 끝나고 시간 되실 유튜브로. 때 유튜브를 꼭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자, 정경 교수님의 라단자 들었고요. 선녀와 나무꾼도 아이를 3식이나 낳고 잘못 먹고 잘 살았는데요. 네. 홍생과 선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선녀를 잃은 홍생의 마음을 위로하러 우리가 가보자고요. 낭독 이어집니다. 어느덧 해가 어슴푸레 밝아오고 있었다. 노랗게 빛나던 달은 구름빛깔로 점점 얇아지고 있었다. 새벽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홍생은 감쌌던 가슴을 풀어 바람을 들이켰다. 바람이 들어간 가슴이 아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다.
지금 내 가슴에 불어오는 바람처럼 낭자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홍생은 부벽적 난간을 붙잡고 여인이 떠나간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봤다. 금방이라도 선녀 같은 옷자락을 날리며 홍생의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
낭자가 하늘이 내려준 배필이라 여겼는데 아마 당치도 않은 꿈이었나 봐.
홍생은 도저히 추슬러지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여미며 부벽정에서 내려왔다. 절에서 울리는 새벽종 소리가 여인의 목소리처럼 맑고 청아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새벽닭 우는 소리도 들렸다.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구나. 이제 내 가슴에 남은 이 그리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산을 내려오며 홍생은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강가에 메어둔 배로 돌아오자 친구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이보기 홍생!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디로 사라졌다가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어서 말을 해보게.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라져서 우리가 밤새 얼마나 찾아 헤맨 줄 아는가?
미안하게 됐네. 내가 자네들 생각을 내가 미처 못했구만.
자네 혹시 혼자만 어디 좋은 데 다녀온 거 아니야? 그래, 그 간반에 재미 좀 본 건가?
이런 재미라니. 내가 정경인 줄 알아? 그런 일 없었어.
가만. 그러고 보니 하룻밤 사이에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가? 아니,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니 말일세.
그야 뻔한 거 아닌가? 부벽정을 배경 삼아 아리따운 여인과 밤새 사랑을 나눈 거 아닌가?
아, 정경!
아이고, 남세스러워. 친구들은 한참을 홍생을 비웃더니 아래 위로 훑어보며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자 홍생이 손으로 친구들을 밀쳐내며 말했다.
에이, 이 사람들이 점점 어디다 얼굴을 들이미는 거야? 내 얼굴 처음 봐? 다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나 정말로 아무 일 없었으니까 염려 말어.
홍생은 일부러 웃어 보였다. 그러나 친구들은 홍생 주위를 떠나지 않고 빙빙 돌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털어놓으시지. 아무 일도 없이 대체 혼자 밤에 무얼 하느라 사라진 것인가?
경치가 좋아 돌아다녔다니까. 왜들 못 믿고 그러는 거야?
홍생은 일부러 친구들의 시선을 피하느라 일부러 어제 시장에서 산 물건들을 살피는 척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런 홍생을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아유, 이를 어쩌지. 사실대로 말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이나 당하지 그 내 말은 믿어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 그럴 바에는 아무렇게나 둘러대야겠다.
하는 수 없이 홍생은 무슨 말이라도 꾸며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알았어, 그래.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자네들도 봤겠지만 어젯밤 달빛이 좀 고왔어? 네, 그래서 달이라도 건질까 하여 강가에 가서 낚시를 했네.
강에서 달을 건진다?
그래.
역시 홍생은 타고난 시인이구만.
친구 하나가 홍생의 말에 크게 맞장구쳤다.
그래서 달은 건졌나?
달은커녕 술에 취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네. 달빛이 고와서 그 빛에 이끌려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바람이 차고 물도 차서 그런지 헤엄치는 모습조차 보질 못했지 뭔가. 그러고 있노라니 날이 새서 이제야 올라온 걸세.
아이고 이 사람아, 아무리 취했기로서니 여기 바람도 찬데 이 강가에서 밤을 새면 어떡하나? 어? 그러다가 한 번에 그냥 훅 갈 수도 있다고. 어?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말이야. 어? 앞으로는 조심히 좀 하게. 이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않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제는 정말 미안하구만. 내 생각이 짧았어. 대신 내 다음 장날에 한턱 크게 쏠 테니까 이제 마음들 좀 풀어. 응?
친구들은 더 이상 홍생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을 해주었다. 사실 홍생이 어젯밤 일을 솔직히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몹시 귀하고 소중했던 시간이라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네, 홍생이 선녀와의 시간을 혼자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구박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사실을 털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핑계라고 된 말이 참 멋있었어요.
네.
달빛이 고와 달을 건지려고 강에서 낚시를 했네. 와,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해내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사람이 아마 그 김시습 본인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하긴 뭐 감독들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네.
항상 그 홍생이. 스토리 속에 네. 자신을 이렇게 간혹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요, 이게 네. 현실적으로 어디 갔다 왔어? 어, 달빛이 코와 달을 건지려고 강에서 낚시했어.
그치 뭐야.
그럼 여기 전화해가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한 명 데려가세요. 그러나 또 이 책으로 보는 이 말은 또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홍생처럼 자기 얘기 안 하고 혼자 간직하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혹시 뭐가 있으세요? 그럼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있으세요? 갖고 계신 거?
어, 그럼요.
아,
있습니다.
예.
있으세요?
아니요,
얘기 안 하고.
평소에 어째? 생각을 안 하고 어째? 사는 건지.
아, 이게 네. 뭐 꼭 사랑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나 혼자만 있지.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 가지고 절대 언급하지 않는 네. 이야기.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는데
네.
어.
해도
아끼고
되는데,
싶어서.
아, 아끼고 싶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더 살면 있어요.
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요때를 틈을 타서 여러분 금호신화 세 번째 소설 치유 부벽전기를 듣고 계시는데요. 금호신화 모두 몇 편의 소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금호신화의 세 번째 소설 치유 부벽전기를 듣고 계시는데 금호신화는 모두 몇 편의 소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가 문제입니다. 누가 네. 힌트를 멋지게 내주시겠습니까?
1, 2, 3, 4, 버블, 버블 에서 버블에 들어갈 숫자예요.
금오신화.
금오신화죠.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금오신화입니다.
힌트는 여기까지고요. 운철 씨 노래 듣기 전에 본인은 있으세요? 아까 그 비밀?
있습니다.
오, 궁금한데요.
네, 네,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레이나 씨.
네, 노래 소개해드릴게요. 제임스 모리슨이 부릅니다. You Give Me Something.
레이나 씨 지금 들은 곡은요?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입니다.
네, 생방송 EBS 고전읽기 김시습의 금호신화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운철 씨 퀴즈 네.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는 총 몇 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가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에
잠깐만 샵 1045 오. 그리고 반대로 정답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장문 창 씨가요.
네.
장문창 씨가 세 편이죠. 당첨되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당첨되셨습니다. 오답입니다.
네. 자, 그럼 계속 낭독 이어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홍생은 그 여인의 생각이 잠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엇을 해도 그 여인이 떠올랐고 잠자는 시간조차도 그 여인 생각에 깊은 잠을 들지 못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사이 홍생은 살이 빠지고 눈도 퀭하게 들어가 시름시름 앓게 됐다. 책을 볼 수도 없었고 시도 지어지지 않았다. 오로지 하늘로 날아간 여인 생각만 간절했다. 선녀를 찾아주세요. 나 먹고 내 그 얘기가
선녀를 찾아주세요. 사랑을 잃은 이 내 가슴에 아련히 젖어오네. 1, 2, 3, 4. 낭자, 낭자, 낭자.
홍생은 기운 빠진 모습으로 울부짖었다.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봐도 그러면 그럴수록 여인의 얼굴을 더 또렷이 떠올랐고 귀를 막고 있어도 여인의 목소리는 곁에 있는 것처럼 들렸다. 홍생의 이런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변해버린 홍생 걱정을 하곤 했다.
그 이따 아이가 그 병양시장에 그 사람이 그 닦아 갔다 오느로 그 뭐 그 홍생인가 뭔가 그 사람이 뭐 정신을 나버렸다 그지.
아 그니까 말이다. 그 세상 일이나 할 수 없는 기라. 아니 그렇게 인물 좋고 글 잘 짓기로 소문났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아이고 마 귀신이 곡할 노릇이제.
아 뭐 뭐 참말로 안 됐다 그 뭐 낚신가 뭔가 한다 하면서 하룻밤 사라졌다가 짠 하고 왔는데 뭐 어디 뭐 귀신에 홀린 거 아니겠나.
맞다 맞다 그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아모
마을 사람들은 각자 추측들을 하며 혀를 끌끌 찼다. 그렇게 똑똑했던 아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으니 홍생의 집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홍생은 방에 밥상을 들여도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그대로 물리기 일쑤였고 밤에도 등잔을 켜놓은 채 밤을 꼬박 새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수없이 다녀간 의원들조차도 고개만 저을 뿐 아무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아유 대감, 저러다 우리 아들이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홍생의 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통곡했다.
난들 어쩌겠어. 의원도 병력 원인을 모른다고만 하니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빼앗아갈 심사니까.
홍생의 식구들도 홍생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날이 늘어만 갔다. 홍생은 어느새 마른 나무처럼 비쩍 말라버렸다. 몸에 물기라고는 하나 없이 손만 대면 풀썩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홍생이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데 꾸민 듯 생시인 듯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나타났다. 홍생은 겨우 눈을 뜨고 여인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기운이 너무 없는 탓에 잘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자 여인이 홍생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선비님, 선비님, 절 기억하시는지요?
홍생은 있는 힘을 다해 눈을 크게 뜨고 여인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대는?
홍생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홍생은 눈물을 흘리며 여인을 보고 또 보았다. 아름다운 얼굴과 선녀 같은 옷차림, 지난날 부벽정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여인이 틀림없었다.
돌아와 주었구려. 당신이 돌아와 주었구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홍생에게 여인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늘 귓가를 떠나지 않던 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요 선비님, 바로 제가 왔습니다. 저를 못 잊어 이렇게 상하신 모습을 뵈니 그동안 저도 선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팠던 세월이 생각납니다. 제가 옥황 상제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비님을 견우성의 장수로 모실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옥황 상제님께서 선비님의 지극한 마음과 시를 잘 쓰는 재주를 보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신 거지요.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시지요.
그게 정말이요? 그러면 나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요? 그렇다면은 이제 당신과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시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가겠소. 그대가 떠난 후 나는 이미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니었소. 한시도 그대를 잊을 수가 없었단 말이오.
저도 그랬습니다. 자, 어서 제 손을 잡고 떠나시지요.
네, 홍생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는지 선녀가 다시 홍생의 앞에 나타났네요. 선녀가 자, 어서 제 손을 잡고 떠나시지요 하고 낭독이 끝났는데. 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홍생이 인간의 몸을 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건가요?
이게 앞에 두 소설에서는 네. 만복사를 포기하고 이생규장전은 비록 귀신과의 사랑이었지만 어쨌든 네.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부부 인연도 맺고. 근데 이번에는 선녀예요, 선녀. 근데 원래 선녀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고 좀 신비롭고 높은 위치의 존재인데 네. 이게 이렇게 될까 싶기도 하고. 네. 뭐 홍생도 선녀한테는 거의 저자세. 이게 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자세로서 자세를 자기를 낮추면서 선녀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왠지 연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멀어져 가지고 지금도 장수로 가니까.
근데 밀입국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밀입국 내지 밀 반입이 아니라 이게 앉을 자리를 딱 갖고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황상제의 장수다 보니까 이 선녀가 옥황상제의 여인이면 네. 이 장수는 그 여자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딱 띄는 거지 이어질 수가 없지 않을까 왠지.
그 베르사유의 장미 애니메이션 생각나네요.
제가 좋아하는 오스카.
오스칼이 된 거잖아요 지금.
자, 뭔지 모르겠죠. 좋은 것 같은데요. 베르사유의 장미.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정기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제가 그 백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금오신화보다 해석이 더 좋으시네요. 아, 네. 혹시 연극을 하셔서 그런지.
우리 고전읽기 박사님이세요. 아, 늘 연구하고.
아, 놀라고 있습니다.
네. 지식이 근데 너무 얕아가지고요. 넓은데요. 얕아요.
고전읽기를 지키는 백기사예요.
그, 여기 나오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여성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글들은 그 시대의 여자를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네.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그 시절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신여성.
그렇죠. 신여성. 신여성이 500년 전에 신여성을 지금 김시습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와중에 반대 게시판으로 이유나님께서요. 네. 정답을 적어주시고 요즘에 비도 많이 내리네요. 누워서 방송 듣고 있어요.
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뭐래.
네, 다음 들을 곡은 우리 백 기사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임주연이 부릅니다. 머릿속을.
네, 임주연의 머릿속 들으셨습니다.
제 머릿속은 아주 깨끗합니다.
네. 반대 게시판으로 네. 배미용님께서요. 네. 아들 다 키워봤자 소용없네요. 여자한테 홀려서 부모님 다 버리고 하늘로 떠난다고요. 남는 부모님들은 집에 가면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고 혼을 내줄 거예요. 따라간다면.
혼내주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해요. 따라간대는데.
이건 이야기잖아요.
그러게요. 네. 자, 홍생은 선녀가 내민 손을 덥석 잡았을까요? 추유부 벽정기. 나는 이거 왜 자꾸 해내는지.
추유 부벽정기.
추유 부벽정기. 네, 부벽정에서 취하여 놀다. 마지막 낭독 이어집니다.
낭자, 나를 데려가시오. 나를 데려가, 낭자.
홍생은 여인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순간 퍼뜩 꿈에서 깼다. 꿈에서 깬 홍생은 자신의 몸을 만져봤다. 온몸이 땅에 젖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다. 꿈이라곤 하지만 도무지 꿈 같지가 않았다. 홍생은 하인을 소리쳐 불렀다.
여봐라, 돌쇠야. 몸을 씻어야겠다. 어서 물을 준비해다오.
하인은 홍생의 말을 듣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잽싸게 뛰어가 식구들에게 알렸다.
마님! 대감마님! 도련님이 도련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요!
아니 돌쇠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도련님이 나으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셔서 몸을 씻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정말이냐?
네, 그렇습니다요. 돌쇠야, 돌쇠야 하며 소인을 부르시더니 물을 받아 놓으라고. 도련님!
그거 참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여보, 이제야 한시름 놓았구려. 당신도 고생이 많았어.
네. 아유, 이제 근심을 덜었어요. 하마터면 아들을 잃을 뻔했지 뭐예요. 아유, 이제야 저도 살 것 같네요.
홍생의 부모와 식구들은 저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크게 기뻐했다. 식구들이 모두들 기뻐서 들뜬 사이 홍생은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꿈속의 일을 떠올렸다. 그러자 어디에서 힘이 솟는지 온몸에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았다. 홍생은 방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옥황상제님, 고맙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이제 곧 가겠습니다. 가서 견우성의 장수로 열심히 일하며 옥황상제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여인이 있을 하늘을 쳐다보는데 꿈속에 다녀간 여인의 얼굴이 구름 속에서 얼핏 보이는 것 같았다. 홍생은 구름을 보며 여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아, 드디어 때가 온 것 같구려. 이제 그토록 그리웠던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잠시 후 하인이 목욕물을 준비했다고 말하자 홍생은 한참 동안이나 깨끗하게 몸을 씻었다. 볼품없이 마른 몸이지만 깨끗하게 씻고 나니 얼굴에서 빛이 나는 듯했다. 목욕을 마친 홍생은 옷장을 열어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나서 문가비에 향을 피운 뒤 새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다.
아, 낭자, 이제 가리다. 하늘나라에서 나를 맞아주시오.
홍생은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잘 차려입은 채 눈을 감은 홍생의 얼굴엔 연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홍생은 죽은 후에도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퍼했지만 홍생의 시체는 썩지를 않았다. 5-6일이 지나도 얼굴빛이 그대로였다. 그런 홍생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홍생이 신선이 된 거라며 절을 올렸다.
홍생이 신선이 되었구먼.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더니 결국 옥황상제가 데려가셨어.
맞아. 홍생에게 인간의 몸은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그러니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하늘로 올라간 게야. 그런 분과 인간 세상에서 잠시 살았던 것만으로도 크나큰 영광이지 뭔가.
홍생의 가족들은 신선이 된 홍생을 위해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죽을 날을 미리 알고 몸을 정갈하게 한 후에 세상을 떠난 홍생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 결국 홍생도 하늘나라의 신선이 됐네요.
네.
앞서 낭독에서 선녀가 홍생에게 자기 손을 잡고 떠나자고 한 게 홍생의 죽음을 뜻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아유,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해요.
나쁜 여자. 산 사람 데리고 갔어.
그러게 말이야.
그죠?
자기의 죽음을, 이 홍생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도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지금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옛날에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경우가 네. 그때 쓰여진 그때 사실은 이 죽음의 자살의 어떤 미화를 얘기를 하면서
네.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 시절에는 자기의 죽음을 함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 안 된다가 그
내 몸에 손대면 안 되죠.
예,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면서 그 이야기가 쭉 펴지면서 그때는 완전 젊은이들이 허무하게 자살을 선택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것이 유행이 돼버려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즘 왜 잘못하면은 그렇게 자살이 막 이루어질 때 그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김시습이 지금 그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조선 때 조선 시대 때는 이미 불교가 이제 조금 쇠락하고 유교라는 게 새로운 국가 이념을 잘 잡았는데. 네. 이 작가는 지금 그 국가 이념과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지금 던지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소설을 썼네요.
네.
시대적으로.
예.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게요.
야, 지금까지도 이게 일으켜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어떤 그 결론 내지는 어떤 그 줄거리, 그것보다는 그 사이사이의 시적인 표현들, 그 문장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그 시에 대한 그런 조예가 깊어서인지
맞아요.
어떤 현상을 표현할 때 상당히 시적으로 다 표현하잖아요.
비유가
네. 예.
그러니까 5살 때, 3살 때였네요 아까 그
5살 3살 때
아 김옷에 맷돌 굴리는데 왠지 맷돌 그러면은 거기에 녹두를 넣고 굴렸을 것 같은데 그 노란 물 뒤를 흐트러지는 거 보면서 천둥은 어디 갔니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뭐 이때 이 정도 쓰는 거는 우습게 그냥 싹싹 써내는
천재죠. 천재.
천재 정말.
아, 저는 이 김시 선생님이 얼마나 네. 슬펐는지가 느껴져요. 이거를 쓰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나라에 대한 그런 네. 제가 보기에 수양대군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단독
폐위가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네. 소설에서조차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사실 그 예. 사회의 염증을 느껴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글로라도 풀고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이 독자가 누군지를 사실 살펴봐야 되는 게 한문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을 읽질 못하니까 누가 읽냐면은 분명히 양반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양반들한테 예. 야 읽어봐 하고 줬는데 내용이 환생을 해? 하늘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반들한테. 네.
그래서 이렇게 정경 교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그러시더라고요. 네. 대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계속 좀, 들으셨어요. 예,
김씨 선생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네. 좀 슬펐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해야죠. 아, 네. 정답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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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바로 다섯 편이죠.
네, 금옷이나.
네, 금옷이나. 네. 당첨되신 분 8850번님이세요. 답 다섯 편입니다. 고전과 팝음악과 다정한 게스트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견디게 해주십니다. 감사해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금옷이나는요. 김시습이 금오산에서 지금 지은 책이라서 금오신화이지 다섯 편의 이야기라서 금오신화가 아닙니다.
네, 제 힌트를 잘못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금오신화는 금오산에서 지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네. 네. 자, 저기 당첨되신 분들 저희 고전읽기 당첨되신 분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금옷이나 세 번째 소설 추유부벽정기를 끝맺어 봤고요. 네. 내일은 남염부주지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남염부주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오늘 낭독 함께해 주신 정경 교수님,
네.
레이나쌤,
네.
네, 그리고 운철 씨
네.
고맙습니다. 끝곡은 감사합니다. 우리 레이나쌤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들려드릴게요.
네.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전읽기 서혜정이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